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중에 돈도 없고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술도 전혀 없어요.
네, 게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여러분을 막 반역자로 몰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가진 자산이라고는 그 외부와 단절된 작은 다락방에 모인 평범하고 배움이 짧은 120명의 사람들 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길어야 몇 달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확률로만 보면 완벽한 실패를 예약한 그런 악조건들이죠. 그 어떤 사회학자도 이 소수의 무리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제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거라고는 절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탐구 자료는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강의 6강 전도와 사도행전 개론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긴 자료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대 종교 텍스트를 읽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변방의 소규모 지하운동이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조직력과 확산 전략을 가졌기에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해체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든 뭐 사회학적 현상에 끌리시든 거네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무브먼트를 어떻게 퍼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통찰을 줄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오, 기대되네요. 그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짚어내는 유쾌한 대화, 바로 첫 번째 비밀인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초기 기독교 하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다 이끌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기록 자체가 주요 인물들의 굵직한 행적 위주로 쓰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키너 박사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판을력에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이나 11장 20절을 보면
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름 없는 모든 평신도들이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는 유명한 소수 엘리트에 의존한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유대교 회당이나 공공 토론장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서 메시지를 퍼뜨렸어요.
와, 그러니까 엘리트 소수가 아니라 일반 유저 중심의 확장이었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 최고 경영자 몇 명이 아무리 훌륭해도 직접 발로 뛰는 영혹에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제품을 진짜 사랑하는 일반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막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확장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구조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초기 교회가 오늘날의 전형적인 수직적 구조나 성직자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가졌다면 이 거대한 확장의 95%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95%나요? 진짜 유저 중심 네트워크의 힘이 엄청나네요.
네, 그들은 로마 문화 특유의 기존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후원자 고객 관계, 그리고 가족이나 하인을 포함한 유기적인 구조였죠.
아, 바울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엘리트 학자였는데 그냥 밖에서 단상에 서서 설교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텐트 만드는 가죽 세공일을 직접 합니다. 외부에서 진리를 주입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사회 경제적 생태계의 완벽한 일부가 된 거죠.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스며든 겁니다.
그 텐트를 꿰매면서 일터의 노동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나누면서 다가갔겠네요. 오늘날 우리가 소그룹이나 공통관심사 그룹에서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인간으로서 다가가는 유기적 나눔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첫 번째 뼈대였던 거죠.
자, 그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치고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확 낚아챌 강력한 훅이 필요했을 텐데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일단 주의를 끌어야 하잖아요.
그 시선을 사로잡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이라던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 같은 초자연적 개입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죠.
여기서 키너 박사가 공유한 개인적인 일화가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아파트 페인트칠 알바를 하던 시절에 만난 메이블 쿠퍼 할머니 이야기요.
네, 무릎 기도를 받고 치유된 그 할머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다시 키넛 박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때 키넛 박사가 무작정 신께서 다 고쳐주실 거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쉘락이라는 마감재가 묻어서 새카매진 양동이를 떡하니 돌고라서 보여주잖아요.
아주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쓴 거죠. 방금 전 폐암으로 돌아가신 골초 이웃이 쓰던 양동이라면서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일단 담배부터 당장 끊으시라고 엄청 현실적이고 살벌한 경고를 날렸죠. 그러고 나서 치유를 받고 회심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기적이 주위를 끄는 데는 최고겠지만 솔직히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한테 다짜고짜 다가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전략 아닐까요? 기적이 100%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키노 박사 역시 치유나 기적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 불사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 기적이 영원한 생명 연장의 수단은 아니다. 그럼 그 표적들의 진짜 목적은 뭐였던 거죠?
일종의 맛보기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고통과 질병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신이 직접 상황을 세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장 궁극적이고 파괴적인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사도행전 2장이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바로 신자들이 서로 소유를 나누고 사랑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아, 라이프스타일 전도라고 하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계급이 뚜렷했던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식탁을 공유하며 타인을 돌보는 공동체의 출현은 그 어떤 초자연적 현상보다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거대한 메시지이자 표적이 된 거죠.
와, 삶의 방식이 메시지가 된다. 이거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자, 그럼 시선을 끄는 방법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이 메시지를 가져가야 할지 지리적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면 무작위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허브 공략이었어요.
고향인 길리기아로 가거나 바나바가 연고가 있는 구브로, 즉 키프로스로 가는 등 문화적 연결고리를 10분 활용했죠.
네, 그리고 내륙 깊숙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일부러 타겟팅한 정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 키프로스 총독이었던 세르기우스 바울루스 가문의 거대한 영지가 바로 그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총독의 가문 영지라니, 이거 완전 로마 시대의 바이럴 마케팅 어부를 찾는 과정이네요. 무작정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안디옥, 에베소, 로마 같은 대도시를 공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군대와 세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닦아놓은 거대한 도로망, 즉 현대의 인터넷이나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역이용한 겁니다. 대중문학에 퍼져나가는 중심지를 딱 공략하니까 상인들과 여행객들을 통해 제국 전역으로 퍼진 거죠.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전문가는 여기서 성령의 거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내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꽉 막혔던 사건이요.
네,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키나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바울 일행이 아직 그 거대한 지역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아서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닫힌 문이 결국은 보호하심이었군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도 매 맞고 감옥 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겉보기엔 전략적 실패 같죠. 하지만 훗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수비대와 황제 법정에 섰던 그 사건이요?
네, 자유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최고 위층 한가운데로 합법적인 호의를 받으며 침투한 셈입니다. 닫힌 문과 극심한 고난조차도 결국 완벽한 세팅이 된 것이죠.
인간의 실패가 엄청난 스케일의 침투 전력으로 역전된 거네요. 자, 그럼 거점이 정해지고 조직이 방대해졌습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거대한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했는지 현실적인 물류와 조직력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그대에겐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거대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제적이고 안전한 가정집에서 모였죠. 이게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중앙 건물이 없으니까 로마 당국이 공격을 해도 파괴할 타겟이 없는 거예요. 점조직으로 흩어진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였던 거죠. 게다가 리더십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고 유대토나 그리스 문화에 이미 있던 장로나 감독 제도를 차용했습니다.
실용적이네요. 그리고 팀 사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력이 있는 여성들의 후원이나 아볼로 같은 지식인, 심지어 연극 전공자의 재능까지 모든 구성원의 자원을 다 끌어다 썼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직 운영이죠.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건 그 헛소문에 대처하는 고도의 홍보 방어전이었어요. 막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관을 한다는지,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식인 풍습이 있다느냐 하는 오해가 로마 사회에 돌았잖아요.
네, 자칫하면 조직이 완전히 괴멸될 위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순진하게 믿음만 의지한 게 아니라 변증과들을 딱 내세워서 논리적으로 방어를 펼쳤단 말이죠. 엄청 스마트한 조직이었어요.
그 스마트함의 활용정정이 바로 권한 위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에게 쿨하게 실무를 맡기잖아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선교의 대상에서 곧바로 동등한 파트너로 권한을 부여해버립니다.
중앙집권적으로 꽉 쥐고 통제한 게 아니었군요.
네, 로컬 리더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임한 것. 이것이 그 폭발적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었습니다.
이야,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전력과 물류의 기저에 있던 준비 단계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볼까요? 이 무브먼트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던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죠.
바로 그라운드 제로죠. 누가복음의 요약이자 고위층 후원자인 데오빌로에게 흔정된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수구 냄새 나는 빈민가가 아니라 부유층 지역의 널찍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죠.
예수가 천사들과 달리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부활의 육체성을 증명한 뒤에 하늘로 가셨고, 남겨진 사람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기다림의 심리학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마치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런칭을 딱 앞두고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 방에 갇혀있는 핵심 개발팀의 긴장감 같달까요? 근데 거기서 결혼된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대인의 시각에선 주사위 굴리는 도박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임원을 너무 대충 뽑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철저히 통제권을 신에게 넘겨드리는 고도의 문화적 영적 의식이었습니다.
아, 내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행위군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며 내면의 결속력을 다진 이 시간이야말로 이후에 모든 유연하고 파격적인 전략들을 가능케 한 DNA의 형성기였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자 위임이었죠.
그 통제권의 포기가 결국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 거네요. 자, 오늘의 딥다이브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도로망, 기막힌 타이밍의 표적, 철저한 권한 위임, 그리고 치밀한 지리적 타겟팅까지.
네, 초기 교회의 확산은 결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일상을 무기로 삼은 평범한 사람들의 치밀하고도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당시의 촉박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혁신적인 조직 운영과 마인드셋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거에는 로마의 그 거대한 포장도로망과 후원자 고객 관계가 확산의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훗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다음번 거대한 무브먼트의 고속도로가 될 만한 현대의 숨겨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로마의 도로는 지금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이 깊은 여운을 여러분 각자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 탐구에서 또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